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 13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비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놓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며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순서지 주거를 보니까 설교 제목이 참믿음, 산믿음, 큰믿음, 그리고 절제믿음 이렇게 믿음이 제목으로 여러 가지로 잡혀 있는데 여러분 참믿음이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참믿음은 어제 예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믿음이 참믿음입니다. 다른 것은 전혀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상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이나 나의 신앙업적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은혜만 믿는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산 믿음은 무엇일까요? 산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죠.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행함이 있어야 산 믿음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산 믿음에는 그런 양적 기준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 행함의 양을 채운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행위로 받는 구원이 될 겁니다. 행위로 받는 그 구원은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지만 행함의 양을 채우는 믿음이 아니라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확고하게 믿는 믿음, 그런 믿음을 우리는 산 믿음이라고 부르고 있죠. 여러분 큰 믿음은 뭘까요? 성경에 보니까 어느 백부장이 예수님의 권세를 자기 생활 속에서 늘 경험했던 것처럼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세를 실제로 역사하고 경험하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큰 믿음이 크다는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믿음은 하나님의 그 실제를 내 삶에서 경험하는 믿음이 큰 믿음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참믿음, 산믿음 그리고 큰 믿음,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되는 믿음을 간략히 생각해 보았습니다만은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 가지 믿음이 서로 다른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 믿음은 다 한 믿음입니다. 다만 한 믿음이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될 때에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참 믿음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뭐 다른 걸 들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데. 그래서 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 위에 순종하는 산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참 믿음은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주신다고 믿는 믿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만 믿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실제로 그 보내주신다고 믿는 겁니다. 참 믿음은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주신다고 믿으니까 당연히 그것은 큰 믿음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역사하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하신다고 믿는 그 큰 믿음은 반드시 말씀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 믿음은 반드시 산 믿음이고 또 반드시 그 믿음은 큰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좀 다르게 표현해 본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바르게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믿음의 성격, 뭐 참 믿음의 성격, 산 믿음의 성격, 그리고 큰 믿음의 성격을 좀 세부적으로 구별해서 살펴본 것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늘은 이 믿는 믿음의 모습 중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절대 믿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라고 하는 말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되고 있더라고요. 절대 찾아보니까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제약이나 구속을 받지 아니하고 어떠한 조건도 붙지 않은 상태다. 그걸 절대적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이나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전혀 변하지 않는 그 뭐라고나 할까요? 그 본질을 계속 그 지켜나가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 믿음, 그것이 절대 믿음입니다. 사실 참 믿음은 그러니까 절대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을 그걸 믿음이라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상황에 따라 변한다. 변하면 하나님 믿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떠나고 그게 무슨 믿음이겠어요?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 반드시 어떤 조건이나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아니하는 절대 믿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은요 믿음뿐만이 아니라 사랑도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자녀가 건강하면 사랑하고 병들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 그게 사랑입니까? 사랑 아니잖아요.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친구가 많으면 소망 속에 살고 좋은 친구가 없으면 절망해서 소망이 사라져버리는 그것이 소망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아니하는 이 절대적인 것이어야만 그것이 참 믿음이고 참 소망이고 참 사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할 때 하나님 울타리 아닌 그 우산 아래에 있는 그 믿음, 소망, 사랑은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마저 절대적인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참 믿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 사랑은 참 사랑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절대 소망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분이십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권세에 무슨 변함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이 변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가 변하고 우리 모두가 변한다 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랑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실제로 역사하고 계시다고 믿으면 하나님이 그 사랑과 권세를 실제로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은 당연히 절대 믿음이 되고 사랑은 절대 사랑이 되고 소망은 절대 소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지금 소개해 드리는데요. 이 세 친구의 이름은 사드락 그리고 메삭 또 한 사람은 아벤누고였습니다. 이 세 사람이 보여주는 믿음도 바로 이 절대적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일 하루 이틀 전에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보내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꼭 읽고 오시면은 주일 말씀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아마 다 읽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립니다. 자, 이전에 남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점령당했어요. 멸망당했습니다. 사실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전에 이미 두 번씩이나 정복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주전 605년에 첫 번째 이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는데 이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도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전 598년에 그러니까 그때부터 한 7년이 지난 다음이죠. 두 번째로 많은 포로들이 잡혀가게 됐는데 이때는 본문과는 좀 다른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에스겔 선지자가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주전 587년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난 그 다음부터 한 11년 정도 지난 다음이 되는 거지요. 그때는 이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었고 또 수많은 사람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바벨론은 유다에 점령당한 다음에 세 차례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됐는데 그 중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먼저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똑똑한 사람들을 바벨론이 자기 나라에 데려다가 일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 또 하나는 똑똑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점령한 그 나라에 남아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좀 지나면서 독립운동을 일으킬까봐 그걸 다 못하게 하기 위해서 똑똑한 사람들을 먼저 잡아가게 된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런 인재였기 때문에 지금 잡혀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거기에서도 잡혀가는 다음에 특별히 선택돼서 왕의 학교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 그 나라의 고위 관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건이 있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심을 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게 된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 후에 이 다니엘은 왕궁에 있게 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지방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9절이죠.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자 그런데 이 바벨론 왕 그때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는데 이 왕이 도라평지의 높이가 한 27미터가 되는 이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 우상에게 절을 하라. 만약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놓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자리에 없었고 세 친구가 그 자리에 있었지만은 이 세 친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발당하게 됩니다. 그거를 들었던 이 왕은 아주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기회를 주게 되죠. 그것이 다니엘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했다가 나팔과 비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소를 드릴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너희들이 엎드려 절하면은 좋지만은 너희가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놓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려움을 당하게 됐는데 아주 유명한 말을 하게 되죠. 그것이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거기에서 능히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실 겁니다. 설사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할 것이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를 기억해 주십시오. 왕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풀무불을 일곱 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해서 이들을 집어넣었습니다. 얼마나 이 풀무불이 강했는지 이 다니엘 세 친구들을 붙들어서 넣었던 사람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불에 들어가서 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던 왕이 풀무불 속에 네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넣기는 분명히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아 불 속에 가만 보니까 네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 한 사람은 천사였던 겁니다. 그래서 세 사람을 나오게 해서 보니까 아주 털끝 하나 전혀 상하지 않은 모습을 보고 이 왕은 풀무불 속에서까지라도 천사를 보내서 이들을 구원해내시는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앞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몸을 쪼개버리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겠다고 선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세 친구가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오직 하나님만 믿습니다. 뭐 우상 숭배 뭐 우상 전혀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참 믿음이죠. 하나님만 믿는 참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믿음대로 행동합니다. 믿음대로 우상을 거부하는 산 믿음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그 실제로 역사하시는 그 현장 속에서 풀무불 속에서라도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아주 큰 믿음이죠. 여러분 이 세 사람은 참 믿음, 산 믿음, 큰 믿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에는 또 한 가지 모습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결과를 내시든지 상관없이 이들은 오직 하나님만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살려주시지 않고 불에 태워 죽인다고 해도 하나님만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결과가 나오도록 하시더라도 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떤 조건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전혀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의 믿음은 절대 믿음인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큰 감동을 받는데 여러분 특히 어떤 모습에서 큰 감동을 받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거기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는 모습입니까? 아니면은 목숨을 걸고서 이 우상 숭배를 거부했던 그런 모습입니까? 물론 풀무불에서 살아나온 모습도 큰 감동이죠. 그러나 목숨 걸고 우상 숭배를 거부한 모습이 더 큰 감동이지 않습니까? 특히 여러분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셔도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가장 큰 감동으로 오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 그때 더 큰 감동을 받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실 각오하시는 기도하시는 그 모습에서 감동을 받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서 우리가 더 큰 감동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치유적인 기적 물론 귀합니다. 그러나 목숨 바치는 것이 더 귀한 것이지 않습니까? 목숨은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겁니다. 성경도 말씀하시죠? 천하보다 귀한 것이 목숨이라고 말할 때 그 목숨은 누구의 목숨이에요? 내 목숨이에요. 온 세상보다도 자기에게는 내 목숨이 가장 귀한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자기의 목숨인데 그 목숨까지 바친 믿음이라고 하면은 그게 가장 고귀한 믿음이고 사람에게 가장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도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 친구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실제로 살려줄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라고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이들도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혹시 내가 생각하는 그 뜻과는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도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것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내가 모르고 있는 더 큰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내 뜻대로는 안 해 주실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상대적으로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풀무불에서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겠다고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친구가 지금 뭘 믿고 있는 겁니까?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믿고 있는 거죠.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절대 주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기 때문에 풀무불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풀무불에서도 얼마든지 건질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지요. 그런데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은 어떤 위험 속에서도 건져줄 수 있다고 믿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다고 믿는 것도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지만은 절대 주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럼 어느 정도까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든지 그걸 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권위까지 가지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가장 깨끗하게 얘기하면은 나를 살리셔도 하나님은 옳은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불에 태워 죽이셔도 하나님은 옳은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권세가 하나님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걸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그 유명한 토기장이 비유를 다 아시죠?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서 어떤 것 진흙은 귀하게 쓰이는 그릇을 만들고 어떤 진흙은 천하게 쓰이는 그릇을 만든다고 해도 토기장이에게는 그럴 권세가 있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토기장이도 진흙에 대해서 그런 권세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온 세상에 대해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도 그게 다 의입니다. 선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예레미야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은 다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사드랑 메삭 아벳누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절대적인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며 우리들에게 항상 좋은 것만 주신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들에게 좋은 일이라면 당연히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나를 불에 타 죽게 하신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 친구들이 확실히 믿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겠다고 그러니까 절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풀무불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만들게 됩니다. 다니엘서 3장 29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은을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이 느부갓네살이 지극히 높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게 다니엘 세 친구의 절대 믿음을 통해서 일어난 역사지 않습니까? 절대 믿음을 통해서 악을 이긴 겁니다. 여러분, 절대 믿음이 악을 이깁니다.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것처럼 믿음이 원래 악을 이기는 것이지만 가짜 믿음이나 타협하는 믿음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이 여러분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부부가 새로 등록을 했답니다. 부인 되는 성도는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남편 되는 사람은 뭐 그렇게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부부가 목사님에게 자기 가정에 신방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목사님이 신방 가서 예배드리고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 그런 중인데 아내 되는 성도님이 뜻밖의 말을 냈습니다. 자기 남편이 아주 유명한 조폭 두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를 만나게 돼가지고 지금 교회를 다니게 됐다는 겁니다. 남편은 옆에서 아내에게 아주 괜한 소리를 한다고 그러면서 아주 굉장히 민망해했습니다.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서는 깜짝 놀라서 남편 되는 분을 다시 봤습니다. 이렇게 아래 위를 쳐다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렇게 싸움 잘하는 것 같이 생기지를 않았어요. 체격도 왜소한 사람인데. 그래서 아니, 이 체격도 별로 안 큰데 그렇게 싸움을 잘합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요. 아니, 어떻게 그런 체격 가지고 그렇게 잘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아, 거야 뭐 어렵습니까? 목숨 걸고 하면 되죠. 우리는 잘 모를 겁니다 아마. 그런데 선수가 선수를 알아본다고 이 조폭끼리 싸움을 붙으면 딱 그 잡아내는 그 순간에 아, 이 사람이 목숨 걸고 싸우는지 아닌지 그 상대가 느낀다고 그래. 그러면은 느끼는 순간 상대가 형님 그러고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원리는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 말이 좀 과장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원리는 정말 맞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 목숨 걸고 덤비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숨은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한 건데 그것까지 포기하고 덤비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장, 신앙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이 잘 소개되어 나오죠. 처음에는 믿음으로 큰 업적을 세운 선조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모습을 정리한 성경 규절이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나오는데 제가 33절, 34절 봉독해드립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말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서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주 위대한 업적을 세운 열조들의 모습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을 받아야 할 터인데 받지도 못하고 그냥 고난만 당하다가 심지어 죽임까지 당한 사람들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고난과 순교 속에서도 그래도 전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아주 꿋꿋하게 믿음을 지킨 그런 사람들이 소개되어지죠. 이 히브리서를 썼던 이 기자는 이 성경 기자는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별명을 붙여놓기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11장 이 히브리서지요. 11장 36절과 37절 8절 말씀을 봉독해드립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가로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성경에 괄호까지 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왜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까? 목숨이 걸려있는 문제까지라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절대적인 믿음만 가지고서 오히려 하나님만 믿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지요. 이 사람들은 최악의 조건에서도 여러분 보십시오. 최악의 조건 아닙니까? 톱으로 켜임을 당하고 돌로 치는 것은 물론이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이런 최악의 조건에서도 전혀 그런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만 믿는 절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세상을 이겼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게 뭘까요? 믿음 지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도 이런 믿음으로 바벨론의 거대한 우상 숭배 세력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당시 세계 최대 강국이었던 그리고 그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였던 느부갓네살 왕까지 변화시켰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이 사건은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 세우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달리 말하면 세상에 악을 행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다는 말씀이죠. 세상이 악을 행하면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그 악을 따르라고 그러고 우리는 그 악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려울 수밖에 없지요. 자, 이럴 때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이 악을 만들기 시작해서 우리들에게 악을 따라오라고 아주 강요하고 그러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철저하게 그 악을 물리쳐야 됩니다. 세상에 악을 요구할 때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여러분 뭘까요? 그 아까 타협하는 거죠. 완전히 따르지는 않지만은 적절하게 타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만큼 많은 악을 행하지는 않으나 조금씩 참여해지는 겁니다. 이게 악과 타협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타협해서 왕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왕이 있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하고 다른 때는 우리가 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매일 신상에 전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만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느부갓네살이 변하게 되겠습니까? 그냥 아무 일이 일어나지도 않을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그냥 그대로 배교자가 되고 마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세상에서 죄를 멀리하고 철저히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고 계세요? 잘 그렇게 못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늘 주일날 올 때마다 마음 아파하며 회개하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어떤 때 믿음을 잘못 지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고 내 뜻은 이것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손해볼 것 같은 때에 잘 못 지키시죠, 보통. 보통 때는 믿음을 지키다가 아 이거 하면 손해입을 것 같다 그러면은 믿음을 양보할 수도 있고 조금 포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조건부 믿음이거든요. 절대 믿음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조건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세상이 우리더러 뭐라고 그럴까요? 세상이 아 우리랑 친해서 좋다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가짜배기 신자라고 비웃을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심지어 하나님도 비웃습니다. 아 저런 사람이 믿는 하나님 뭐 그 대단한 하나님이라고 그러냐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이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가가 이 위대하고 훌륭한 것은 자기들의 목숨이 걸린 그 상황에서까지라도 전혀 조건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상황에 변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섬겼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절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당시의 세상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절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 믿음을 저는 가지고 싶어요. 우리 다 가지고 싶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절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될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 모습 보세요. 이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대단한 성도가 된 거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였지요. 1장을 보게 되면 음식 먹는 그 문제부터 시작해야죠. 철저히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은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체험하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점점 강해지니까 나중에는 목숨 걸고도 믿음을 지킬 수 있을 만한 이 절대 믿음의 성도가 되게 됐다는 것이지요.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세 친구의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죠.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이에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요 매일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그 세 친구는 어떠했을까요?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이 세 친구들이 보여준 믿음의 모습은 세 친구는 불의 세력을 이겨냈고 다니엘은 여러분 사자의 세력을 이겨냈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에 이 사람들도 비슷한 경우의 생활을 했을 겁니다. 어렸을 때 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음식 문제 때문에 고민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결단하고 이겨냈던 것처럼 다니엘은 물론 그래서 이겨냈고 이들도 다 이런 경건 시간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런 가운데 믿음이 자라고 결국은 절대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풀무불의 세력을 이겨내고 다니엘은 사자의 세력을 이겨낸 겁니다. 사실 거꾸로 말하면 이들이 살아나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풀무불 속에서도 그 위험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다니엘은 이 사자들의 위험에서도 믿음을 지킨다는 말씀이에요. 그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더 큰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렇게 작은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 생활에서 신앙이 꾸준히 자란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지금 경건의 시간 하나 제대로 존중하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게 살아나기를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경건의 시간을 매일매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새벽 시간, 저녁 늦은 조용한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과 함께하는 경건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늦잠꾸러기가 돼가지고 아침에 경건의 시간을 가지지를 못해요. 그러나 밤늦은 시간에는 그저 말씀 싸붙여들고서 저 이 말씀 보고 저 말씀 보고 그저 말씀 보다가 잠이 그냥 소파에서 들 때도 있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다가 말씀 준비가 되면 제가 우리 장로님에게 원고를 다 만들어서 우리 석장님에게 보내드려요. 장로님 보십시오. 이제 앞으로 이제 또 통역하실 때는 통역도 하시라고 미리미리 다 보내드리는데 새벽 2시에도 보내고 새벽 3시에도 보내고 그때까지 말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잠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최고의 신앙인이 됐습니다. 원래 그런 신앙을 가졌지만은 오늘 사건 때문에 최고의 신앙인으로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도 이런 모습들이 나오죠. 믿음으로 불의의 세력을 멸한 사람이라고 칭송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런 귀한 열매를 맺게 된 것은 어떤 상황이었겠습니까? 이들이 이런 열매를 맺게 된 것은 위기 상황이었어요. 이들이 만일에 이런 위기를 만나지 않았더라고 하면은 오늘날 이렇게 칭송받는 믿음의 본을 보여준 선조로서 인정받지도 못했을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분들의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유명한 훌륭한 신앙의 선조 주기철 목사님, 그렇게 훌륭한 신앙의 위인이 된 이유가 뭘까요? 신사참배라고 하는 위기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세상 살면서 어려운 일, 슬픈 일, 그저 이런 일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할 만한 것을 허락해 주시고 또 반드시 거기에 이길 힘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참모습을 여러분 새기십시오. 절대 주권의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극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바로 믿는 참 믿음의 성도가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로 온 세상을 다스리면서 나를 실제로 돌보아 주신다고 하는 큰 믿음의 성도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산 믿음의 성도가 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이제는 어떤 조건이라도 상관없이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절대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늘 경건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작은 일에서부터 믿음을 실천하는 가운데 믿음을 굳건하게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믿음, 산 믿음, 큰 믿음, 그리고 절대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지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큰 상급 받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만 믿는 참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산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들에게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큰 믿음도 주셔서 그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절대적인 권세를 인정하고 사랑을 의지하는 절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상급받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